야곱이 일어나 자식들과 아내들을 낙타들에게 태우고 그 모은 바 모든 가축과 모든 소유물 곧 그가 밧단 아람에서 모은 가축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있는 그의 아버지 이삭에게로 가려할세. 그때에 라반이 양털을 닦으러 갔으므로 라일은 그의 아버지 드라빔을 도둑질하고 야곱은 그 거취를 아람 사람 라반에게 말하지 아니하고 가만히 떠났더라. 그가 그의 모든 소유를 이끌고 강을 건너 길르앗 산을 향하여 도망한 지 3일 만에 야곱이 도망한 것이 라반에게 들린지라. 라반이 그의 형제를 거느리고 7일 길을 쫓아가 길르앗 산에서 그에게 이르렀더니 밤에 하나님이 아람 사람 라반에게 현몽하여 이르시되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하셨더라. 라반이 야곱을 뒤쫓아 이르렀으니 야곱이 그 산에 장막을 친지라. 라반이 그 형제와 더불어 길르앗 산에 장막을 치고 라반이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속이고 내 딸들을 칼에 사로잡힌 자같이 끌고 갔으니 어찌 이같이 하였느냐. 내가 즐거움과 노래와 북과 수금으로 너를 보내겠거늘 어찌하여 네가 나를 속이고 가만히 도망하고 내게 알리지 아니하였으며 내가 내 손자들과 딸들에게 입맞추지 못하게 하였으니 내 행위가 참으로 어리석도다. 너를 해할 만한 능력이 내 손에 있으나 너희 아버지의 하나님이 어젯밤에 내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하셨느니라. 이제 내가 내 아버지 집을 사모하여 돌아가려는 것은 옳거니와 어찌 내 신을 도둑질하였느냐.
야곱이 라반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생각하기를 외삼촌이 외삼촌의 딸들을 내게서 억지로 빼앗으리라 하여 두려워하였음이니이다. 외삼촌의 신을 누구에게서 찾든지 그는 살지 못할 것이요 우리 형제들 앞에서 무엇이든지 외삼촌의 것이 발견되거든 외삼촌에게로 가져가소서.
하니 야곱은 라헬이 그것을 도둑질한 줄을 알지 못함이었더라. 라반이 야곱의 장막에 들어가고 레아의 장막에 들어가고 두 여종의 장막에 들어갔으나 찾지 못하고 레아의 장막에서 나와 라헬의 장막에 들어가매 라헬이 그 드라빔을 가져 낙타 안장 아래에 넣고 그 위에 앉은지라. 라반이 그 장막에서 찾다가 찾아내지 못하매 라헬이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마침 생리가 있어 일어나서 영접할 수 없사오니 내 주는 노하지 마소서
하니라. 라반이 그 드라빔을 두루 찾다가 찾아내지 못한지라.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야곱이 자식들과 그 아내들을 낙타들에게 태우고 또 하란에서 얻은 모든 소유 또 모든 가축 이끌고 가나안 땅에 있는 그 아버지 이삭에게로 가기 위해서 길을 떠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의 도망치다시피 야반도주하다시피 그렇게 떠납니다. 오늘 본문 보시면 19절 20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 라반이 양털을 깎으러 갔으므로 라일은 그의 아버지의 드라빔을 도둑질하고 야곱은 그 거취를 아람사 라반에게 말하지 아니하고 가만히 떠났더라. 도망을 치는데 라반이 양털 깎을 때를 도망칠 기회로 삼았습니다. 목축하는 사람에게 양털을 깎을 때라는 것은 농부가 농사 짓고 난 뒤에 한해 소출을 거둘 때처럼 마치 축제를 벌이는 시기였어요. 그래서 잔치를 하는 거죠. 양이 이제 이 양털이 길어지면 점점 몸집이 불어나가지고 그거를 이제 깎아줘야 양도 살고 그리고 그 양털로 뭐 이것저것 만들고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양털을 깎을 때 도망을 쳤다는 것은 아마 라반이 좀 주목하기가 쉽지 않은 자기 일이 막 바쁜 이제 그런 시기였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거는 라반이 양털을 깎을 때라면 야곱도 양털을 깎아야 되는 거예요. 야곱도 양이 많았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그러니까 양털을 깎지 않으면 이게 양이 무게가 너무 나가가지고 자기 몸도 주체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이걸 움직이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양털을 깎고 난 양은 그야말로 머리 다 깎아버린 양처럼 막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라반이 양털을 깎을 때라면 야곱도 양털을 깎아야 될 텐데 야곱은 그러니까 그때 딱 도망하려고 미리 뭘 했거나 이렇게 다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주의 깊게 준비를 해가지고 도망을 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 21절 보면 거의 모든 소유를 끌고 강을 건너서 길라산을 향해서 도망을 쳤다고 하는데, 아마 도망친 지 3일쯤 지나고 난 뒤에 야곱이 도망을 갔다, 그런 이야기가 라반에게 들린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 23절을 보시면, 23절, 22절과 23절 한번 볼까요? 시작. 3일 만에 야곱이 도망간 것이 라반에게 들린지라. 라반이 그의 형제를 거느리고 7일 길을 쫓아가 길르앗산에 그에게 이르렀더니, 이게 뭐 명확하지는 않지만 이 본문이 말하는 것처럼 바다나람에서 길르앗산까지는 한 열흘 길쯤 되는데, 거리로 따지면 한 400km, 450km 뭐 이 정도 돼요. 그러니까 야곱은 온갖 가축을 이끌고 하루에 한 40km 이상을 도망친 걸로 봐야 돼요. 그러니까 거의 필사적으로 도망을 친 거죠. 보통 이 사람이 하루에 걸을 수 있는 길을 뭐 이렇게 뭐 보통 평범한 사람, 군인들 뭐 이렇게 할 때 40km는 상당히 멀리 걸어가는, 이게 무슨 이 대로를 걷는 게 아니고 옛날에 이 시절에 무슨 길이 그렇게 뭐 좋게 있었겠습니까? 더욱이 얼마나 많은 가축대를 이끌고 걸어야 되니까 거의 필사적으로 도망을 치는 거예요. 막 말을 타고 도망하는 게 아니고 소도 있고 나귀도 있고 양도 있고 뭐 온갖 종류의 가축이 다 있으니까 이것들을 데리고 이제 다 걸어가야 되니 얼마나 이게 멀리, 얼마나 이 정말 목숨 걸고 도망쳤는지 모릅니다. 근데 야곱이 이렇게 야반 도주를 시도했던 이유는 야곱은 라반이 자기를 순순히 놓아주지 않을 거다,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31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3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야곱이 라반에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생각하기를 외삼촌이 외삼촌의 딸들을 내게서 억지로 빼앗으리라 하여 두려워하였음이니이다. 이렇게 핑계를 대는 거죠. 지금 내가 우리 고향으로 돌아간다 그러면 내 거 전부 다 빼앗아갈까 봐 내가 이렇게 야반도주발 할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말을 하지만, 라반은 왜 너는, 내가 잔치를 벌여서 너를 보내줄 텐데 어떻게 내 딸들, 내 손자들에게 인사할 기회도 주지 않고 너는 도망을 쳤느냐, 그렇게 따지는 거죠. 26절부터 28절을 보시면, 26절부터 28절 한번 볼까요? 시작. 라반이 야곱에게 이르되, 네가 나를 속이고 내 딸들을 칼을 사로잡힌 자 같이 끌고 갔으니 어찌 같이 하였느냐. 내가 즐거움과 노래와 복과 수금으로 너를 보내겠거늘 어찌하여 네가 나를 속이고 가만히 도망하고 내게 알리지 아니하였으며, 내가 네 손자들과 딸들에게 입맞추지 못하게 하였으니 네 행위가 참으로 어리석도다. 라반은 어떻게 인사도 못하게 하고 그렇게 도망을 쳤느냐, 이렇게 말하고, 야곱은 외삼촌이 나를 순순히 보내주지 않고 외삼촌의 딸들 또 내 그 전부 다 빼앗아가 버릴까 봐 내가 이렇게 도망할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말을 하지만, 중요한 것은요, 라반이든 야곱이든 서로 신뢰를 못하는 그런 관계였다는 것입니다. 이 두 사람은 거의 한 20년을 같이 지냈는데 서로를 속이고 서로를 이용해 먹는 그런 관계였어요. 라반은 두 딸들 시집 보내면서 품삯 주지 않은 채 거의 14년 동안 야곱을 종같이 부려먹었고, 그리고 품삯을 주기로 약속한 뒤에도 어떻게 해서든 야곱의 몫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원래 주려고 했던 얼룩 있는, 점 있는 이런 양과 염소를 전부 다 사흘 길 뜨게 만들어가지고 자기 아들들에게 맡겨가지고 어떻게 해서든 야곱에게 조금 주려고 이제 그렇게 하고, 또 어제 우리가 본 것처럼 야곱은 오히려 그런 기회를 자기 재산 불리는 기회로 삼아가지고 어떻게 해서든지 자기 재산 많이 만들어내려고 막 애를 쓰고 뭐 이렇게 하면서 결과적으로는 야곱의 양과 염소 때는 점점 많아지고 라반의 것은 점점 줄어들었다. 어제 우리 그 말씀 묵상한 적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라반의 다른 아들들, 다른 형제들이 야곱이 우리 재산 다 빼앗아간다 뭐 이러면서 하여튼 서로 뭘 서로 신뢰하지 못하고 서로 물고 먹는 이제 그런 관계가 된 거예요. 라반과 야곱은 장인과 사위 지간인데도 이렇게 경쟁적인 관계를 이루고 있습니다. 재물과 가축을 두고 서로 다투고 있는 거죠. 정당하게 주어진 몫을 주지 않았어요. 그래가지고 서로를 이용하려고 하다가 보니까 점점 더 사이가 벌어지게 된 거죠. 우리가 앞에서 아브람과 롯도 서로 이렇게 가축이 많아가지고 다투는 거 본 적이 있습니다. 롯은 아브라함을 떠났죠. 근데 아브라함은 어떻게 보면 끝까지 롯을 돌봐줘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어려움에 처했을 때 구해주기도 하고 망해가는 롯을 위해서 기도하기도 하고 뭐 이렇게 하는데 야곱과 라반은 좀 그러지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 이제 거의 파국처럼 이렇게 이제 관계가 깨어지고 마무리가 되는 거죠. 그런데 간혹 보면 재산 때문에 좀 서로 신뢰하고 서로 보호해줘야 될 관계가 깨어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가족들 사이에서도 이렇게 재산 때문에 서로 등을 지고 척을 지는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늘 이렇게 조심해야 됩니다. 오랜 동안 같이 생활하다가 마지막 순간에 우리가 서로 참 친구가 아니었구나, 혹은 서로 신뢰하지 못하는 관계였구나, 뭐 이러면서 오랜 세월이 지나고 난 뒤에 부부 사이의 관계가 깨어지거나 친구 사이의 관계가 깨어지거나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요. 교회도 오랫동안 같이 예배드리고 같이 말씀 듣고 같이 생활하고 했는데 이게 뭐 시간이 한참 지난 뒤에 보면 다 이게 관계가 깨어져서 좋지 않은 그런 서로 말이 오고 가는 이런 일들도 있는데요. 이거 참 얼마나 비극인지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가 서로를 유익하게 하는 것이 필요하겠고, 그리고 좋은 관계는 언제든지 희생적인 사랑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우리 아브라함과 롯의 관계 속에서도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은 좀 더 희생적이었어요. 그러니까 뭐 그 관계가 나중에는 어떻게 됐는지 모르지만 최소한 성경에 기록된 것으로만 보자면 아브라함의 그 희생, 아브라함의 끝없는 사랑 뭐 이런 것 가지고 롯을 이제 붙들어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경쟁하고 다투기보다는 서로를 좀 유익하게 해주는 게 필요한데, 서로를 유익하게 한다고 할 때는 항상 어느 한쪽의 희생, 어느 한쪽의 그 어떤 헌신 뭐 이런 것이 좀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늘 염두에 둬야 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여하튼 야곱은 도망을 치고 라반은 추격하고 있는데, 야곱과 라반 사이에 누가 잘하고 잘못했는가 이거를 따지자면 그건 사실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아요. 다만 이 본문에서 명확한 것은 하나님께서 야곱을 편들어 주신다는 거죠. 야곱이 도망을 갔다는 이야기를 3일째 듣고 7일 동안 쫓아왔는데, 야곱도 정신없이 도망가지만 라반도 정신없이 추격해 왔던 것 같습니다. 아주 그래서 이 라반이 너무 흥분했어요. 그런데 24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2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밤에 하나님이 아람 사람 라반에게 현몽하여 이르시되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하셨더라. 7일 동안 기세등등하게 쫓아온 라반을 꼼짝 못하게 만들 만큼 하나님께서 좀 무섭게 말씀하셨던 것 같아요. 본문에는 짧게 기록되어 있지만 라반이 꿈 때문에 함부로 야곱을 막 몰아세우지 못하는 걸 봐서 하나님께서 라반에게 아주 좀 무섭게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누가 야곱이 잘못했느냐 라반이 잘못했느냐 이거 사실 따지기 쉽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라반에 대해서 야곱을 보호해 주신 이유가 뭘까요? 이거는 야곱이 라반보다 더 나은 사람이기 때문은 아니에요. 우리가 앞에서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지켜주시는, 바로의 집에서 아브라함과 사라를 지켜주시는, 혹은 그라울랑 아비멜렉에게서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인, 자기 아내 제대로 보호해주지 못한 이삭을 보호해주신 이유는, 그런 상황에서는 이 아브라함이나 이삭이 사실 거짓말을 한 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을 지켜주시는 이유, 오늘 본문에서도 라반에 대해서 하나님이 야곱을 지켜주시는 이유, 그것은 야곱이 라반보다 더 나은 사람이기 때문은 아닙니다. 이거는 그저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요, 긍휼이라고 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실 때 그것이 우리가 다른 사람보다 더 나은 사람이기 때문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하시고 우리를 보살펴 주시는 이유는 세상에 살아가는 다른 사람들보다 우리가 더 훌륭한 사람이기 때문은 아닌 거예요. 그것은 그저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와 긍휼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지켜주실 때 그거를 빌미로 교만해지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실 때 그것 때문에 자만하지 않도록 교만해지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더 훌륭하기 때문에 지켜주시는 것은 아니라는 것. 그거는 언제든지 성경에서 일관되게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살펴 주실 때 그것을 은혜로 받고 그거를 긍휼로 여기고 내가 감당하지 못할 은혜를 누리고 있구나, 내가 당연하지 않은 복을 받고 있구나 하는 것을 잘 깨달아야 합니다. 그것을 또 보여주시는 한 가지 오늘 본문의 에피소드가 이 드라빔 훔쳐온 거예요. 라헬이 도둑질을 한 거죠. 드라빔이라는 거는요, 휴대용 우상이에요. 뭐 크기는 다 달라요. 이게 뭐 손바닥만한 것도 있고 팔뚝만한 것도 있고 뭐 어떤 거는 또 크다고도 할 수 있고, 근데 이 드라빔이라는 거는 일종의 수호신, 가정 수호신 같은, 우리 문화로 치면 무슨 부적인데 우리는 다 종이에 그리는 부적이지만 이 사람들은 이제 이 뭘 이렇게 진흙이나 뭘로 이렇게 만들어 놓은, 나무나 뭐 이런 걸로 만들어 놓은 조그만한 이제 우상입니다. 그런데 왜 라헬이 자기 아버지의 드라빔을 훔쳐왔는지 모르겠어요. 어떤 성경학자는 이 드라빔이 일종의 그 상속권을 보장해주는 표지였다, 뭐 이렇게 말하기도 하는데 사실 명확하게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어쩌든지 라헬은 자기 아버지의 드라빔이 뭐 자기에게 도움이 된다고 생각했는지 어떻게 해서든지 그 라반의 드라빔을 이제 훔쳐온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이 말하다시피 야곱은 그거를 잘 몰랐어요. 그래가지고 오늘 본문 32절 보시면, 3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외삼촌의 신을 누구에게서 찾든지 그는 살지 못할 것이요, 우리 형제들 앞에서 무엇이든지 외삼촌의 것이 발견되거든 외삼촌에게로 가져가소서 하니, 야곱은 라헬이 그것을 도둑질한 줄을 알지 못함이었더라. 상당히 위험한 상황이 된 거죠. 라헬이 자기 아버지를 속였어요. 그래가지고 낙타 위에 앉아가지고 낙타 안장 밑에 그걸 감춰놓고는 내가 생리가 나가지고 일어날 수 없다, 뭐 이런 식으로 말하면서 이제 위기를 넘겼죠. 그런데 상당히 위험한 상황이었어요. 이것도 라헬이 잘한 건 아니죠.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내가 잘해서 받는 복보다 나는 그 은혜와 복을 누릴 만한 자격이 없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은혜와 긍휼로 보살펴 주실 때가 훨씬 더 많다는 것을 우리가 잘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교만하지 않고 언제든지 우리를 지키시고 보살피시는 그 은혜, 하나님이 거저 주시는 그 은혜, 그거를 내가 누리는 거다는 것을 잘 기억하며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고 보살피시는데 그 은혜에 의지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